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 안 나오나요? 네,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깨진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이 깨질 때 깨진다고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가 멘탈이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참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깨집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깨진다는 것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며 우리의 멘탈을,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간혹 또 겪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깨트림을 갖고 오는 어려움, 또 고난, 이런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 드디어 나에게도 고난이 왔구나, 나에게도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면서 반기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거 다시 좀 더 가까이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라는 동물은 고난이 없으면 변화하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그 상황에 머물기에 딱 좋아하는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이 너무 게을러서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먹고 살만 하고 또 편안하게 그렇게 안주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변화에 따라서 비싼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모습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마음조차 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선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 중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이야기의 그 한 부분입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또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깨진다는 것을 사울과 다윗에게 빗대어서 볼 때 사울은 깨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도운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자기가 깨지기를 거부한 사울은 결국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깨뜨립니다. 주중에 큐티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시고 아가베를 보실 텐데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의 형들도 사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 막내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친형들이라고 하기는 너무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가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꿈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죄는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위를 살핀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물론 요셉이 조금 더 형들의 마음을 살피고 지혜롭게 얘기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부분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만 했고 형들은 그런 요셉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이 깨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자신들이 깨지기 싫어서 요셉을 깨뜨려버립니다. 이런 형들과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 바로 다윗과 요셉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시 되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깨어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저희가 큐티를 통해서 아가베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요셉. 이 두 인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졌습니다. 깨뜨려졌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를 빚으신, 나를 조각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본연의 모습,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드는 사울을 다윗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 분명히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서운한 감정과 이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깨어짐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감정 같은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자신이 깨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후에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상상해보건대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깨뜨리기보다 다윗을 자신에게 위협적이고 자신의 눈앞에 걸리적거리고 방해물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도 자신에게 창을 던진 사울에게 마음을 지배당하고 빼앗겼다면 다윗 역시 사울처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흔한 복수심, 분노, 상한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고 다윗은 자신이 깨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에 왕 같은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도구는 주로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또 사람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심, 무시당함, 잊혀짐, 외로움 같은 날카롭고 단단한 것들로 우리를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교회에 관계 맺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직장 상사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깨어짐의 도구로 허락하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중에 하나님께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애굽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까지 그를 깨뜨리십니다. 다시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귀한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버림받고 외롭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이런 모습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정말 잘 아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묻은 창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겪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한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자녀가 순종을 하고 자녀는 효도를 해야 사랑받을 만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람이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나에게 마땅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상한 마음에 그 억한 심정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적개심을 갖고 나를 대하는 사람, 가까이 다가가도 그 마음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 대놓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미움의 강도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선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보복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리라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에게 창을 던져대는 사울을 공격했다 해도 이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동굴로 들어와서 큰 볼일을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해니라.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 하루는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잠에 취해서 아주 깊이 잠이 들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물병과 무기를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고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이 기회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오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 깨어지기를 거부하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사울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걸림돌이었고 장애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깨집니다. 깨짐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시편 131편 1,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겨냅니다. 깨어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결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는 말입니다. 혹시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그 뜻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꼰대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일을 거들먹거리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게 옳은 거다. 내가 보는 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꼰대같이 자신을 위협하는 이 다윗을 적이다. 다윗은 내가 없애버려야 한다. 깨뜨려야 한다. 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 생각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침범하는 자였고 자신에게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근데 유독 사울만 그랬습니다. 사울의 곁에 있던 제사장 아이멜렉은 사울에게 다윗을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봤을 때도 다윗은 충분히 충신이었고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갇혀있던 사울은 그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다른 눈으로 자신의 전투를 바라봤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투를 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도 다른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봤습니다. 다윗도 정말 많이 죄를 짓고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다윗은 매번 자신의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 다시 요셉과 그의 형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도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미운 마음만 더 키우게 한다. 필요 없다. 걸리적거린다. 그래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 동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후에 요셉은 달랐습니다. 물론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은 분명히 깨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저에게도 그렇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내 생각에 갇혀 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깨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어쩌면 작지만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깨어짐도 없고, 깨어짐이 없다면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열대과일 코코넛, 정말 시원하고 달고 또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일인데 이 과일의 껍질이 정말 단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원한 수액을 마시려면 그 단단한 껍질은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코넛 껍질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시원한 수액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깨지는 게 무엇인가? 먼저 깨지고 부서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깨뜨려져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빵이 되셨고 예수님의 몸은 피는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찢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시고 낭비하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깨진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낭비되고 없어지고 허비되는 삶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원 중에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온 마음을 평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시고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와 함께 놀아주면서 자신의 시간과 또 체력을 낭비하고 허비해야 합니다. 이제 저에게도 이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참 낭비를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분명히 쉬고 싶으셨을 거고 또 퇴근하고 돌아오시거나 주말이면은 제가 항상 이제 아버지 앞에 축구공 하나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가차없이 같이 축구화를 신고 넓은 공터에서 가서 공도 차고 또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자전거도 같이 타고 저에게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참 그 시간이 쉬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낭비하셨고 허비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상처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처받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다윗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정말 멋진 아들도 그에게는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깨지지 않기 위한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미쳐갔고 미치면서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막내 동생 요셉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깨지기 싫어서 사랑하기를 멈추면 동시에 우리의 성장도 멈추고 성숙도 멈추고 행복도 멈춥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의 근육을 키우고자 한다면 상처받고 아물고 상처받고 아물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상처 자국을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 그렇게 다니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하다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은 단순한 아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겁니다. 짓밟히고 공격받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그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받으면 무언가 해결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해결되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고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크게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어려움이 더 찾아오면 찾아왔지 답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뜻이라고 한다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정답입니다. 바른 답. 이 답. 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 꼭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정답을 알아야 한다. 응답받아야 한다. 무언가 해결돼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고난도 하나님의 뜻도 또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나요?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 각박한 환경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앞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향 제시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는 것 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정답을 알려고 발버둥치고 응답받으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 진영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한 영혼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40년의 무수한 이스라엘의 언나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 정답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광야에서 방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방향은, 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답을 찾고 싶다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답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겁니다. 고난받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설령 그 자리가 내가 아프고 깨지고 외롭고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깨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서 쫓기는 시간이 끝나면 내 삶은 이제 평안할 거다, 안정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이 지나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감옥에 있었나요? 아니요. 내가 지금 깨지고 부서져도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 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라는 감옥,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라는 유혹의 감옥에서도, 그리고 실제 감옥에서도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다윗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깨지고 부서진 다윗을 다시 붙이시고 다시 빚고 계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정답이신 하나님께 이 둘은 딱 달라붙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부서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깨진 우리의 모습을 붙이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지금 깨져도 아프고 상처투성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빚어주십니다.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그렇게 따랐던 모든 것들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보호하려고 했던 단단한 껍질들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시원한 수액같이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그리고 세상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요셉, 형들을 마지막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다윗, 마지막까지 사울을 생각하고 애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깨지고 부서져도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깨지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도 우리는 여전히 늘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